고린도전서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장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우려도 안 하지요.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든 못 받든 그게 도대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참으로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강렬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여기 지금 16절 표현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참으로 이런 심정으로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그런 절망인 것이죠. 저도 뭐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심정들을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이제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세상에서 뭘 어떤 것들을 많이 성취하고 이렇게 뭐 살든 이것은 참큰 의미가 없다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좀 조금은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인데 내 자신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이 구절을 먼저 언급한 것이냐면 우리가 십장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얼핏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산만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없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영적 반석 이야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침례받았다. 영적 음식, 영적 음료 같이 마셨다. 그러면서 그 영적 반석 그리스도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저쪽 16절에 가서 보면은 잔과 빵에 대한 얘기를 또 꺼냈다가 그 뒤쪽에서는 또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전체적인 그 주제가 뭘 말씀하려는 것인가 하고 조금 산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이 10장의 내용은 9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두 가지 어떤 처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될 대상에게 나 자신을 맞췄던 그 행위, 그거 하나와 또 복음 선포자들에게 허용된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를 내가 남용하지 않았다 하는 그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한게 9장인데.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내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것은, 이 보상을 믿는 마음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섞여 있단 말이죠.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나로서 이걸 안할 수가 없다 하는 마음과 또한 열심히 달려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이제 상급을 바라보는 보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런 거 이제 섞여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이제 27절이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내 것을 자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출 때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또한 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의무감이 됐건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됐건 두 가지가 섞였건 어쨌든 간에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게 뭐냐?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이제 10장이 진행이 되면서 10장의 주제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땐 12절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쭉 해놓고 그런즉 그러니까 이제 좀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니까는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는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게 될 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10장을 보게 될 때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구약의 본보기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자. 과거를 알고 온고이 지신이라고 했나요? 옛것을 알고 새것을 익힌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잘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 본보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해야 된다. 넘어지지 않게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본보기들을 잘 보라는 거죠. 10장 6절에 보시면 6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그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자, 본보기 얘기가 6절에 이렇게 나오고 11절에도 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니 이때는 이제 인샘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보기들이 되었다. 이 본보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구약의 본보기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더니 1절에서부터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구절을 이제 여기서 지금 언급한 내용들을 이제 따지자면 이제 구약에서 발생했던 일의 신약적 의미가 뭐냐, 영적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이제 전체 주제에선 조금 벗어나서 제가 그 상세 설명은 제가 지금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이 침례였다는 것이고, 일단 그것만 일단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은 만나와 그들이 먹은 이 바위에서 터져서 먹은 생수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음식이었고, 영적인 음료였다. 그리고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였다. 이걸 지금 구약에 있던 일을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지금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그들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자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는 탐심에 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냐, 어떤 면에서 넘어졌냐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에다 여러분이 일단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아, 탐심,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함, 불평. 아,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건은 구약의 사건에서 민수기 11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4절부터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레퍼런스를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1장 4절이다. 그러니까 6절 옆에다가, 탐한 거, 탐심 그 옆에다가 민수기 11장 4절을 이렇게 참조 구절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빠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뭐 이집트에서 뭘 노예 생활하면서 뭘 또 마음껏 먹었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어쩌고 이러면서 우리 그걸 기억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무상급식을 해줬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질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31절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31절에 이제 이러한 불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절부터 보니까 바람이 주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의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 고기들을 많이 거둬서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서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랐다. 그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했다.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 단어가 탐욕의 무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이 사건, 탐욕으로 인해서 고기 요구하다가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악한 것을 탐하지 말자. 이런 탐심이 일어날지라도 몸을 억제하여 우리가 주님께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아,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있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거는 무슨 장면 같습니까? 네? 아,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영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는 우상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내 눈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어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세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되는 것.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7절 옆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요걸 레퍼런스 적어 놓으시고요. 10장 8절에는 이제 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 사건은 2만 3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은 성경에 정확하게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은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 그게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여기 이제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을 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하면서 그 자기의 신들에게 희생물 드릴 때 이스라엘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신들에게 막 절하고 이랬단 말이죠. 스스로 그 바알부월에게 이스라엘이 연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서 해를 향해서 목매어 달라 교수형을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사람들 곧 바알부월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여라. 우상 숭배한 자들을 제거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갔을 때 비느하스가 그 둘을 창을 가져가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재앙이 그쳤다. 그러면서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왜 구약에는 2만 4천 명인데 신약에서는 2만 3천 명으로 했냐. 이게 이제 다른 사건은 대응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숫자가 다르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보니까 2만 3천 명은 재앙으로 죽고 나머지 천 명은 비느하스 일행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알부월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일 때 그때 죽은 게 천 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이제 2만 3,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으로 죽은 자들만을 2만 3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전체 사망자가 그러니까 딱 2만 3천 명 아니면 딱 2만 4천 명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인원은 아니었지 않겠냐. 대략 2만 3천 명에서 2만 4천 명 사이에 어떤 인원이 죽었을 터인데 그것을 이제 어디서는 2만 3천, 어디서는 2만 4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어떤 정확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들을 기록할 때 보통 통용되는 정도의 정확성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음행의 문제가 이것이 대단히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이고, 물론 남자나 여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특별히 이제 정적인 그런 것들에 이제 보는 것들로 유혹을 많이 받고, 또 자타가 얘기하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떳떳한 그러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마음속으로 음행하고 실제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이제 지금 조심해라, 음행의 문제를 조심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9절에 와서 보니까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제 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도 뭐 의미가 맞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 구약에 대응되는 사건은 이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4절부터 9절을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여기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이 광야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표현할 때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만 60만이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원인데, 그 200만이나 300만 되는 사람들을 물만큼 많은 뱀들이 한꺼번에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죠, 이 불뱀이. 참 어디다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근처에 있던 불뱀들을 좀 시간을 빨리 돌리셔서 갑자기 폭증하게 이렇게 증식을 시키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불뱀들이 와서 이 백성을 물어서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이제 호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의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불뱀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장대 위에 매달린 그뱀 형상, 불뱀 형상, 노수로 만든 그 불뱀 형상을 쳐다봐라. 그걸 바라봐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불평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건이다. 단순히 불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릴, 번성시키고 살릴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는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불평으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을 시험함,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게 될때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냥 걱정만 하고 마냥 불평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 과연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머리를 쳐드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알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만들어서 높이 매달았던 이 노뱀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아시죠?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감사합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거 분명히 민수기 21장 사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높이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 이건 승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나쁜 건데요. 그렇죠. 성경에서 뱀은 뱀의 자식들, 구불구불한, 날쌔고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 이런 거 다 사탄에 대한 건데, 예수님이 뱀 이상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뱀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 높이 들린다는 건 나무에 달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무에 달리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뭐가 되신 거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뱀이 좋은 의미라는 건 아니에요. 뱀이 다른 데서는 다 나쁘게 쓰이다가 예수님을 뱀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뱀은 좋은 뱀이야.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뱀처럼 들려지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죄 자체가 되시면서 저주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때 단절하시고 쳐다보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졌던 이 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장면을 언급할 때 이게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10장 10절에서는요,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한 사건, 이거는 사실 성경에 대단히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한 특정 구절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어떤 민수기나 뭐 이런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웬 시편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시편 106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오셨을 때부터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한 사건 중에서 7절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요? 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신즉 그것이 마름에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듯 기품들을 통과하게 하셨다. 홍해 통과 사건이 나오지요.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렇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볼과 연합하고, 아까 나왔던 거네요. 음행한 사건.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자, 이제, 24절부터 한 번만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그들의 씨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들이시며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악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에게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정말 어떤 시험은 나에게 너무 참 버거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13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이 지금 현재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약오르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내가 감당할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제가 봐도 어떤 지체가 당하는 시험은 참 버거워요. 참 정말 저 지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걸 통과할 수 있을까? 참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시험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을 함께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제가 뭐 형제는 그런 시험을 지금 안 당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 말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제게 주시는 피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발짝만 더 가면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걸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면하는 것에만 제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시험은 언제나 제 평생 제가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거 지나면 저거 오고 저거 지나면 또 다른 거 올 터인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지나는 순간에 제가 그 안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잠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이러한 고통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체가 그런 것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저 지체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 지체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중보기도 하십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복음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행 열차에 태워주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 티켓을 받고 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인생을 누려가면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값없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이 복음에 비친 자로서 어찌하든지 참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나 또한 쓰임받기를 원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문제에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의 참 본보기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던 그 민족, 그 민족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똑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저희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